출애굽기 77번 메시지 언약의 제정 두 번째. 이 메시지는 언약의 제정에 대한 앞메시지의 연속입니다. 우리는 모세가 언약을 제정할 때 두 개의 제단과 열두 기둥을 세웠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단은 우리가 구속되고 끝나고 대치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 기둥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산 간증, 그분의 반사가 될 필요가 있음을 예표합니다. 번제와 화목제로 출애굽기 24장 5절은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번제와 소로 화목제를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제물의 의미를 이해하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번제는 하나님의 만족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 그분에 의해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타락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데 실패했습니다. 결국 그리스도께서 둘째 사람으로서 오셨고 하나님을 온전히 만족시키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분은 하나님을 만족해하는 번제가 되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번제를 통하여 만족된 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목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 화목은 화목제에 의존합니다.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그리스도를 누릴 때 상호적인 만족과 화목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첫째로 하나님을 만족시키기 위해 그분께 드려진 번제가 되셨고 다음으로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화목을 만드는 화목제가 되셨습니다. 결국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누리는 잔치가 되었습니다. 이분이 우리를 구속하시고 끝내시고 이제 우리를 대체하고 계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체험 안에서 그리스도에 의해 더 많이 대체될수록 우리는 더욱더 번제와 화목제가 됩니다.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를 즐기고 하나님과 함께 그분을 누림으로써 하나님을 만족해하고 그분과 화목을 누립니다. 율법을 지키려는 우리 자신의 노력에 의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족해하거나 하나님과 화목하거나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내가 다시 말하거니와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에게 지키라는 의도로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그 백성이 그리스도로 대치되어서 하나님의 반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우리는 회복 안에서 이것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된 것에 대해 그분께 감사합니다. 천연적인 관념에 따르면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거룩한 분이 율법을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종교적인 관념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일반적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경륜에서 멀리 떨어진 것입니다. 회복 안에 있는 우리도 아직 잠재적으로 어느 정도 이런 관념의 영향 아래 있을지 모릅니다. 특별한 메시지를 듣고 난 후 우리는 아마 주여 나는 이 메시지에 따라서 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나의 결정을 실행하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할지 모릅니다. 이러한 종류의 기도는 우리가 아직도 천연적이고 종교적인 관념의 영향 아래 있다는 사실을 드러냅니다. 이런 영향으로부터 온전히 자유롭게 되는 데는 긴 시간이 걸립니다. 성경 안에서 어떤 요구를 읽을 때 우리는 스스로 그 요구를 이루려고 결심하기 쉽습니다. 시내산에서의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우리는 주님이 말하는 모든 것을 하리라고 약속합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주님에 의해 빛비춤을 받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그분이 요구하는 것을 하려고 결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우리는 주여 나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나는 당신이 요구하는 것을 할 수 없습니다. 주여 주님이 나를 구속했고 끝내셨으며 주님이 나를 주님 자신으로 대체하는 과정에 있고 나를 주님의 반사로 만드는 과정에 있음으로 인해 주님께 찬양합니다 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끝내는 십자가와 우리를 대체하는 그리스도를 가진 데 대해 주님께 찬양합시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번제와 화목제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체험함으로써 그분은 우리를 산 번제와 화목제로 만드십니다. 이것은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함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제단과 희생, 하나님의 간증이 되기 위한 끝냄과 대치를 위한 십자가를 체험함으로부터 옵니다. 만일 우리가 이런 방법으로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체험한다면 우리는 제단과 희생뿐 아니라 열두 기둥을 가질 것입니다. 타락하고 부패된 죄인들을 기둥들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속과 대치를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구속했고 이제 그분은 당신을 하나님의 산 간증, 그분의 반사로 만들기 위해 당신을 대치하고 재구성하고 재배열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영에 따라 행하고 영의 생각을 둔다면 자동적으로 율법의 의로운 요구가 당신 안에서 이루어질 것이며 당신은 하나님의 간증이 될 것입니다. 피에 의해 출애굽기 24장 6절은 모세가 피를 취하여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단에 뿌리고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피는 구속을 위한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죄 많고 타락하고 부패되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우리의 구속과 죄사함을 위한 피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은 율법을 조차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고 선포합니다. 출애굽기 24장에서 피는 사람들에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생각나게 했었을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언약이 세워지기 전 1년이 못되어 이스라엘 자손은 그들의 집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습니다. 모세는 피를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렸고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죄 많고 피로 덮여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가리켰습니다. 이 피는 희생으로부터 왔고 이 희생은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되었다고 말합니다. 구약은 24장 18절 19절에 세워진 언약을 드러낼 뿐 아니라 새 언약을 예언합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에스겔 36장 26절 27절에서 주님은 이 약속을 했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러한 예언은 하나님께서 첫 언약에 어떤 부족함 때문에 그분의 백성과 또 다른 언약을 세우시리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에서 하나님은 백성의 마음에 그분의 법을 둘 것을 약속하셨고 에스겔 36장에서 그분은 그들에게 새 마음을 주심으로 그들의 본성을 변화시키고 그들에게 새 영을 주고 또한 그분의 영을 그들 안에 둠으로 그들을 거듭나게 할 것을 서약하셨습니다. 법이 우리의 내적 존재에 새겨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위치하도록 우리가 새 본성을 영접하여 거듭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언약의 제정에 의해 표시된 그 결과는 우리가 그리스도에 의해 대체되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의 의로운 요구에 일치하는 길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되는 대신에 우리는 율법의 산 반사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그분의 산 간증과 반사가 되기 위해 구속되고 끝나고 대치되어야 함을 보았습니다. 에스겔 36장에 따르면 이것은 깊은 내적 변화와 새 마음과 새 영과 신성한 영을 영접함으로 일어납니다. 이 모든 것의 짝이 신약에 있습니다. 신약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계시합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는 구속되고 끝나고 배치됩니다. 신약은 또한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가 새 본성을 가지고 있고 새 영을 영접함으로 거듭나서 신성한 영, 즉 하나님 자신이 우리 영 안에 거주하심을 계시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 연합된 영, 즉 우리의 영과 연합된 신성한 그 영을 따라서 행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반사가 되는 삶을 살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깨끗케 하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들은 깨끗하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반사가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무지. 출애굽기 24장은 이스라엘 자손의 무지를 드러냅니다. 3절은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고함해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백성은 한 번만이 아니라 두 번씩이나 그렇게 어리석게 말했습니다. 7절에서 모세가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림에 그들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영적으로 눈멀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의 타락, 즉 천연적인 상태 안에서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보지 못했고 스스로를 알지 못했습니다. 자기 확신으로 인하여 그들은 그들 자신을 신뢰하는 어리석음을 가졌습니다. 계시와 이상의 부족으로 오늘날의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이 측면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같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종교적인 관념의 영향 아래 있으며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순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제단, 기둥들, 희생들, 피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피를 적용하고 그리스도로 대체되어 하나님의 반사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8절은 하나님의 경륜의 그림입니다. 이 그림에 따르면 우리는 율법 준수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차라리 우리는 하나님의 산 간증,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반사인 기둥들이 되기 위하여 끝나고 배치되어야 합니다. 더 이상 우리는 그분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지키겠다고 맹세하는 무의미한 방법으로 하나님께 말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그런 맹세를 하는 것은 천연적인 방법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러한 맹세를 성취할 수 있는 수단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실패와 부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떠한 근거로 우리가 하나님의 요구를 이루려는 약속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구속과 끝냄과 대치됨과 재구성이 필요합니다. 먼저 약속을 하는 대신 우리는 주여 나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과 함께 할 때 내가 구속되고 끝나고 대치됨으로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여 내 안에서 당신 자신이 역사하심으로 당신께서 나를 재구성하실 수 있고 나를 당신의 간증인 산 기둥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갈망이 그분 자신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우리가 그분의 간증이 되도록 우리를 그분 자신으로 재구성하는 것임을 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24장에 있는 제단, 기둥들, 희생들, 피, 이스라엘 자손의 어리석은 말의 의미입니다. 종교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의 요구를 순종하도록 가르칩니다. 유대교, 천주교, 개신교 등 모두가 이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강조는 사람의 천연적인 관념에 따른 것입니다. 이러한 관념의 영향 아래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인정되고 그분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우리의 최선을 다해 노력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아마 하나님의 그분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그들이 그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이러한 관념은 천연적이고 종교적이며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그분의 의도와는 정반대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세가 율법을 제정한 방법이 우리가 보통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기대한 것과는 아주 달랐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그 백성에게 충실하게 율법을 지키는 것을 요구하는 대신 모세는 제단과 기둥들과 희생들과 피를 수단으로 해서 언약을 세웠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언약을 세움으로써 모세는 백성들에게 그들이 비록 죄 많고 타락하여 그들의 타락된 상태에서 희망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의 간증이 되도록 그들을 기둥들로 만드실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거듭거듭 강조하거니와 이것은 단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스도 자신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의해서 우리는 구속되고 끝나며 보혈에 의해서 우리의 죄들로부터 깨끗하게 되며 그리스도 자신에 의해서 우리는 대치되고 재구성되고 재배열됩니다. 그리스도에 의해 대치되는 과정을 겪는 동안 우리는 흔히 주님께 실패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를 깨끗케 하는 피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기둥들, 즉 하나님의 반서로 만들기 위해 우리를 끝내고 우리를 대체하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기둥이 되는 것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그리스도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옛 언약이 하나님의 경륜을 묘사하는 것을 보려면 우리는 천연적이고 종교적 관념에서 하나님의 관념에로 그분의 경륜 안에 있는 그분의 의향에로 돌이켜야 합니다. 십계명 자체에서는 구속과 끝냄과 대치를 보지 못합니다. 또 구속하는 피나 제단이나 희생들을 보지도 못합니다. 물론 제단과 희생들은 나중에 언급됩니다. 비록 율법 자체는 하나님의 경륜을 묘사하지 못하지만 율법의 제정은 하나님의 경륜을 묘사합니다. 더욱이 예레미야 31장과 에스겔 36장에서 우리는 다른 언약을 읽습니다. 이 장들에 의하면 하나님은 그분의 법들을 우리 내적 존재에 새기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우리 영을 거듭나게 하고 우리를 대체하기 위해 우리 안에 그분의 영을 넣으실 것입니다. 그분은 또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4절은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고 말합니다. 에스겔 36장 25절은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라고 선포합니다. 이 구절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씻고 깨끗케 하고 용서할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실패들과 죄 많음과 깨끗지 못함 때문에 근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언약의 제정에 관한 중점은 우리가 용서받고 깨끗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중점은 하나님의 본성이 생명의 법으로 우리 안에 넣어지는 것입니다. 죄의 법이 사탄의 본성인 것과 마찬가지로 생명의 법은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생명의 법인 그분의 본성을 우리 안으로 넣음으로써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영을 거듭나게 하고 그분 자신을 그 영으로 우리 안으로 분배하십니다. 이렇게 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산 간증과 살아있는 사진이 되도록 점차적으로 대치되고 재구성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반사가 되는 길입니다. 신약에 있는 바울의 사역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로 대체하시어 그분의 간증으로 만들기를 갈망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그분의 신성에 참여한 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사역의 가장 높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안으로 역사되어 들어오고 계심을 분명히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산 간증이 되기 위해 십자가로 끝나고 그리스도로 대치되는 법을 자세히 제시한 사람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이 계시를 보고 이 계시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가져오는 엄청난 차이를 체험하기 바랍니다.